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5페이지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은 사실은 그 본문 앞에 있는 내용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계속 강의를 하는 이유가 말씀은 절대로 이렇게 잘라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저도 이걸 잘라서 볼 때는 이해가 안 갔는데 그 앞에서부터 이어서 보니까는 이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과 또 그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1절에 가서 보시죠. 10절부터 볼게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이 일은 위에 있는 일입니다.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3절에도 보십시오. 12절에도 볼게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죠.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다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라.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내립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자, 여기 등장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관계적인 문제에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낫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사와 기적을 다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이고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이 부활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본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결론은 뭡니까? 믿지 아니하더라 이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직접 보고 경험했던 모든 기적의 사건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도 봤고요. 죽은 자를 살린 것도 봤고요. 네,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변화산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봤고요. 문둥병자, 모든 병자를 고치는 걸 다 목도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기적적인 일들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성령님의 사역이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교육과 인간의 어떤 체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체험이 아무리 많아도 성령께서 붙들지 않고 성령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내 실력이 아닌 겁니다. 성령의 역사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여전히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을 믿음의 표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믿음으로 살면 그런 표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적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실패한 제자들인데 또다시 기적의 사건을 믿음의 표적으로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이들은 이미 기적의 사건을 다 목도했어요. 그래도 믿음에 있어서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역시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믿음의 표적으로 말씀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바만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표적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동일한 수준에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뱀을 집거나 독을 마시는 기적을 행하시지는 않으셨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과 다른 수준으로 구별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즉 어느 것이 낫고 어느 것이 못하다고 할 수 없는 인간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동일한 기적인 겁니다. 아마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주기를 원할 겁니다. 왜요?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으니 여쭤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럼 여러분에게 무슨 표적이 따라야 돼요? 여기 이 표적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이게 고민거리였다고요. 왜요? 믿는 자에겐 따른 데는데 귀신을 쫓아내며. 네? 또 뭐예요?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그래서 믿는 모든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라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적의 믿음이 이런 기적이 믿음의 표적으로 따라만 준다면 자신의 믿음을 과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야말로 참되다고 큰 소리칠 수 있을 것이고 세상은 또 그러한 믿음을 부인하지도 못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왜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고 몸으로 경험될 수 있는 것을 믿음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믿음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는데 왜 여기는 믿음을 눈에 보이는 표적처럼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기적이 표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을 짓고 독을 마셔서 해를 입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음의 표적을 보여주고 있나로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뭡니까? 농약을 마신 일도 생겼습니다. 농약 마시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죽죠. 그건 죽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네요. 어느 시골에서는 그게 농약인지도 모르고 막았는데 살았더라. 그래갖고 어떤 독을 마시더라도 봐라 해를 받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십시오. 14절에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15절에 또 이르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가복음 지금 9장에서 이미 이 부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과 그 권위를 제자들한테 다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와 능력을 주고 복음을 전파라고 내보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런 것들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12년 된 혈루증 환자를 고쳐주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했습니다.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 살펴봤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전으로 타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요?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게 불법이에요. 신앙의 본질을 아닌 것을 본질이라고 가리키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주님 보시길. 그런 자는 뭡니까? 말 그대로 너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에 불과한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는데 무슨 복음입니까? 그때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눈을 띄워주고 귀를 듣게 하고 살려주는 것이죠. 그런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도 이해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적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요? 17절에 그렇게 되어있죠.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표적은 기적과 동일한 말이 아닙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찾아봤어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요. 기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 한번 찾아봤어요. 기적.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근데 어떻게 나오냐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가서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335페이지요.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여기서 딱 나와요. 거짓 기적 할 때 기적을 딱 한 번 나와요. 우리가 알기로는 머릿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복음서엔 기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와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제 머릿속에는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다 표적이라고 해요. 다 표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적과 표적을 동일한 말로 이해하면 합니다. 기적은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일이 행해진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것이 일어난 것, 이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문둥병자를 고치거나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은 기적에 해당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본문에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예수님으로서의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등장한 일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즉 표적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등장한 일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는 실제로 뭡니까? 이 기적적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적적인 일은 뒤에 감추어진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건 기적의 모습인데 표적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기적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적.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성경에 나중에 찾아보세요. 다 표적으로 나와요. 다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시기도 했지만 인간들 시각으로는 건 기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기적을 일으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 표적을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표적은 뭐예요? 그 기적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야기죠. 그것을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표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표적은 겉으로 드러난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내포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그 중심적인 속의 내용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표적보다는 기적 그 자체의 의미를 두죠.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에서 다 모여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기적은. 대표적인 사건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쫓아다니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시죠. 26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여의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여의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그러면 기사 오병이어도 뭐라는 얘기? 기적이 아닌 거예요. 오병이어도 뭐죠? 표적이에요. 그러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는 뭐죠? 떡 먹고 배부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적의 이야기예요. 표적은 뭡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거거든요. 주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죽었거니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거든요. 그러니까 산떡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오병이어를 준 거예요. 먹어도 먹어도 끝이 안 나는 양식이죠. 그렇죠? 그걸 설명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 이유는 뭐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 기적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뭡니까? 기적을 보고 따랐다는 거죠.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따른 거 아니냐. 그래서 도망다니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보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적인 일은 다 뭐라고요? 표적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추구하는 건 기적입니까? 표적입니까? 기적이잖아요. 그게 오병이어를 먹고 배불러서 쫓아다니는 자들과 뭐가 다르냐 이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원하지 표적을 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오늘도 내 앞에 예배드린 것은 너희들이 표적을 본가득이 아니오 너희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냐 이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 얘기랑. 이처럼 예수님의 표적과 우리가 추구하는 기적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또 하늘 양식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배부름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려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육신의 배를 채워줄 기적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썩을 양식이고 하늘 양식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는 결과와 사건 자체에 눈을 두지 말고 그러한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그 중심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병들었다는 흔적이 몸에 나타나게 됩니다. 병이 깊어져서 그 흔적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병이 드러난다는 건 뭐죠? 다른 뜻으로는 그 속의 병을 밖으로 보이게끔 이게 드러난 병은 뭐죠? 이게 표적이에요. 이게. 이걸 고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뭘 고쳐야 돼요? 속을 고쳐야지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성경도 똑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병은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병들었음을 내포하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은 뭐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진짜 죽음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표적이에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성경은 인간을 죽은 자로 말하죠. 인간이 죽었다면 그에 따른 표적이 있습니다. 표적. 그 표적으로 자신이 죽은 자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죽은 자라는 표적이 뭘까요? 죽었어요. 자, 보세요. 자, 이게 죽었다는 건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늘 이야기입니다. 하늘 시각으로 인간은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근데 죽은 자들에겐 표적이 나타나요. 죽었다. 이 사람이 죽은 자라는 것이 밖으로 표현이 돼요. 표적적으로. 그게 뭐예요? 그것이 로마서 1장에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 이렇게 살펴보겠지만 뭐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에 모든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에요. 우린 증상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죽은 자들은 뭡니까? 조물주를 위하여 살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 삽니까? 피조물을 위해 살아요. 피조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피조물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 인간은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요. 이게 뭡니까? 인간이 죽었다는 증상, 인간이 죽었다는 표적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죽은 자의 표적으로 보기는커녕 오히려 정상적인 삶으로 간주합니다.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여기죠. 오히려 세상보다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을 나약하고 정신병자처럼 취급받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럼 반대로 살았다는 표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와 함께 살았잖아요. 그럼 우린 살았다는 표적은 뭘까요? 뭘 보고 살았다고 할까요? 네? 뭘 보고 생명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그 증상으로 알 수 있죠. 표적으로. 그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표적, 로마서 1장의 표적을 죽은 자의 표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표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런 자가 죽은 자라고 여길 때 그 사람은 곧 살아있는 겁니다. 맞아. 그런 자,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려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걸 싫어하고 우상 숭배를 정상적으로 여기는 그런 자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라고 인정되는 사람은 산 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죽은 자라고 안 한다니까요. 그게 죽은 자라고 느끼는 자는 산 자들만 그걸 죽은 자라고 느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죽어있어요 이 사람이. 그 죽은 자를 보고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산 자밖에 없어요. 죽은 자는 옆에 사람을 볼 수도 없잖아요. 같이 죽었는데 너 죽었니? 이럴 수 없잖아요. 산 자들만 죽은 자를 알아요. 아 이게 죽은 자구나. 이걸 아는 자만이 산 자예요. 여러분 어때요?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그들 나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오직 내 성공을 위해 추구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되므로 그것이 진정 죽은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까? 그럼 여러분 산 자예요. 그러나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죠. 어떻게 살아나죠? 성령이 오셔야지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한 신자를 산자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게 살아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함께한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자는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데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오늘 본문과 같은 표적이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한 표적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뭡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만 가능한 표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그러한 기적도 행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뜻이라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기적이 나타날 것이고 거기에는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은 것까지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표적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믿음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표적입니다. 믿음이 신자를 귀신의 사고방식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하와에게 나타난 사단은 인간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자신을 위해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 저는 자유의지보단 의지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의지가 지금도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지가 없다 그러면 그건 정말 이상한 얘기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했음에도 의지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네 의지대로 결정하라고 해요. 그럼 우리의 의지는 뭘 택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택할 것 같습니까? 내 이익을 택할 것 같습니까? 우리 지금 다 100% 자기 이익을 택합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도 그 뜻을 알아도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로 데려가 버린대잖아요. 이길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알아도.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되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한테 선택하는 네 의지로 선택하려면 우리는 우리 의지들을 늘 선택하는 게 뭡니까?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해서만 선택합니다. 그런 자가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다면 바울의 기처럼 이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얘기예요. 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있죠. 근데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 의지대로 오직 나의 유익을 따라 살아요. 뜻을 알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건지 알아도 내 의지를 따라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고도 결국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도 아담 이후에 타락한 하와 이후에 사단이 우리들에게 물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말씀의 가치보다는 자신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욕심으로 살도록 만들어버렸죠. 이것이 귀신의 사고방식입니다. 따라서 귀신이 쫓겨가는 것은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내가 존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더 존귀함을 믿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에 의한 표적입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이것이 나타납니다. 나보다는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 이게 첫 번째 표적입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새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새 방언과 방언은 성경에 새방언이란 말이 없어요. 방언이란 말은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웠지만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뭐예요? 방언을 말했잖아요. 방언은 말했지만 여기 뭐라고 했어요? 새방언이란 얘기를 해요. 새방언. 방언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 사도행전 할 때 방언을 뭐라고 했어요? 그 외국어예요. 그 외국어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방언을 한 게 포커스가 아니죠. 하나님의 큰일을 이야기하게 함으로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 나이금 복음을 듣게 하려고 방언을 하게 한 것이지 방언이 목적이 아니죠. 외국말이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그것보다 더한 새방언을 말합니다. 이 새방언은 뭐예요? 이거 외국어예요. 어떤 외국어예요? 하늘나라 말이에요. 하늘나라 말. 방언은 아무나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천국의 말이기 때문에. 근데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세상이 알아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늘의 비밀의 말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는가 몰라요.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직분을 초월해서요. 교회 중직이고 목사고 상관이 없어요. 막 복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이게 생소한 외국어일 뿐이에요. 난 그래도 돈 구할란다. 외국어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알아듣고 있죠? 알아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실력 갖고 여러분이 똑똑하고 아니 이게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오셔야지만 될 수 있는 일이니까. 성령으로만. 세상에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주어짐으로 가능한 표적이 된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고 죽으실 뿐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곧 병든 자, 곧 죄와 죽음에 갇혀 있는 자들을 고치는 길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 그러세요? 병든 자예요. 또는 죽은 자예요. 심지어는 자는 자예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엔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친다는 건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은 뭐죠? 그도 하늘 이야기를 듣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고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죠. 이것이 제자들이 복음 전하도록 부름받은 목적이에요. 이것이. 이게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 병든 자는 우리 시각으로는 전혀 병든 자로 안 보이고요. 본인들도 본인이 병들었다는 걸 몰라요. 이 병든 것은 어떻게 이해가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지 내가 병든 자구나 이걸 알게 돼요. 말씀이 들어야지 내가 어둠이었구나. 말씀이 들어야지 내가 귀신 들린 자였구나.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였구나. 내가 죄와 아물로 죽은 자였구나. 이거 알게 돼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요. 빛이 안 들어오는데 어둠 스스로가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어둠인 줄 알겠어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죠?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의 빛을 받으면 그 사람 뭡니까? 병이 고쳐지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 여러분은 정상입니까? 병들었습니까? 정상인데 아직 다리가 좀 절려요? 우린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아까도 낮에 잠깐 얘기했는데, 깨어있으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말은 뭐예요? 자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자지 말고 깨어있어. 여러분, 잔다는 게 뭐겠어요, 그러면? 똑같아요, 죽은 자와. 자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깨어있다는 건, 눈을 떠서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냥.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게 보인다니까요. 안 보이세요?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늦어가지고, 좀, 두라면은, 지나고 난 다음에, 아, 그때도 하나님이 해줬구나.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지금 깨달았을 뿐이지 그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그걸 볼 수 있다니까요. 깨어있으면. 들을 수 있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죽은 자는 뭐, 죽은 자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자들이고요. 그 깨어있지 못하고 자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으나 죽은 자와 왕불한 거죠. 똑같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측면으로. 그런 자들에게 뭐예요? 그런 자들을 깨우고 그런 자들을 고치는 게 뭡니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여기 그 다음에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는 것도 신자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독은요, 인간의 육신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신자는 이미 그 영혼이 생명에 속해 있는 겁니다. 육신이 죽는다고 해도 죽는 자로 강조되지 않습니다. 즉 신자의 생명을 세상 그 무엇으로도 훼손할 수 없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자로 여금 무엇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죽음조차도 신자를 두렵게 만들지 못합니다. 이런 신자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뭐요? 뱀을 집으며. 뱀을 집. 진짜 뱀이 아니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왜? 우리 주께서 그걸 깨트렸고요. 그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독, 세상에 어떤 독을 마셔도 우리 영혼은 해를 받지 않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감당 못하는 신자로 살아가죠. 세상이 조금만 건드리면 감당을 못해. 돈으로 조금 치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세상이 감당 못해서 세상이 쩔쩔매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감당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 이게 요 표현들 하면은 귀신이 쫓겨나간 듯하면서도 있는 듯하고 또 뭐예요? 또 뭐예요? 세방언을 말한 듯하면서도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시는 듯하면서도 먹고 죽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말이죠. 복음은 이러한 신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증거되며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때문에 믿음 있는 신자는 항상 자기 존재를 나타내기 위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증거물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따르는 표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이미도 허락받은 자들입니다. 허락. 하나님은 자랑은 주는 분이 아니고 주셔놓고 자라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다 좋습니다. 이런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미 다 얻었습니다. 다 갖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믿으시니까. 그럼 당연히 이 표적이 믿음에는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런데도 내게서 이러한 증상이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준 것을 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허락받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합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이 아닌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한 증거로 드러납니다. 왜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귀신 즉 악한 영의 통치를 벗어나서 그가 우리 선조들에게 심어놨던 아담과 에게 주었던 자기 중심의 삶을 살라고 심어놨던 그것을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게 겉으로는 표가 안 나요. 근데 누구는 아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도 겉으로가 아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분명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름받았는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산자로서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주의 표적으로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은 이렇게만 살면 돼요. 이렇게. 더 이상 교회 예배당 지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선교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이렇게 살아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전투죠. 귀신이 심어놓은 그 생각과의 싸움을 해야 되고요. 또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말, 새방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뱀이 어떤 독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걸 믿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되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임을 알아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오늘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한 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